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9월 28일 화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최근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대화에 다시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담화를 발표했다 하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투자 개발 등을 위해 교황과 영국 여왕도 하루속히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한다 뭐 이런 소식들도요 외신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외교관이 한자리에서 만남을 가졌는데요.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6개국 관리가 참석한 문화여행산업 발전 토론회였는데 남북 간 외교관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북한은 이 자리에서 금강산과 묘향산 등을 소개하면서 관광객 그리고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고 하네요. 북한은 최근에 또 다각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남한 사람들이 북한의 금강산으로 관광 여행을 떠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절이 빨리 다시 오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남광교 소장님과의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뉴스통도 순위 뉴스7으로 시작이 되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남광교 소장님과 함께 한반도의 각종 현안을 더 밀도 있게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 가질 거고요. 화요일의 뉴스로 본 세상은 한 주에 가장 큰 화제로 떠오른 검색어에 대해 알아보죠. 주간 검색어 코너로 함께합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신규 확진자 숫자가 3,000명을 넘기며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이 유력한 가운데 9월 소비 심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28일 한국은행의 9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3.8로 전달보다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입니다. 황희진 한국은행 통계조사팀장은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수출과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서 소비 심리 측면에서 낙관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개천절 한글날로 인해 2주 연속 연휴를 맞게 된 것과 관련해 이동과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중이 40%에 육박한 가운데 비수도권의 확산세까지 커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특히 예정된 지역의 축제 행사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는 엄중한 방역 상황을 감안해 불효불급한 축제 행사는 재검토하고 불가피하게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방역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2년 전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기술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전문가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7일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법 위반자에게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그리피스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에 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중국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전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 산업시설 가동이 대거 중단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정용 전기까지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일 중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광둥성과 저장성, 장쑤성, 랴오닝성을 비롯한 10여 개 성에서 산업용 전기 제한 공급이 이뤄지면서 많은 공장의 가동이 전면 중단되거나 조업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력 부족 사태는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지난해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대 수명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영국 옥스퍼드대 레버훌미 인구과학센터 연구팀은 국제역학저널에서 기대수명 감소와 관련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대수명 감소폭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었으며 지난해 태어난 미국 남성의 경우 기대수명이 74.5세로 전년도 76.7세보다 2.2년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유럽의 경우 지난해 기대수명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중부와 동부 유럽의 감소폭도 동구권 해체 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과 관련해 남북 간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현지 시간 27일 전화 유학 보고에서 북한이 최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등 한국을 향해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질문에 미국은 분명 남북 간 대화는 물론 관여와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해선 즉답을 피한 채 북한이 선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8일 밝혔습니다. 발사 시각 및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한미 군당국은 집중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 시위는 이번이 6번째로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입니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간 상호 존중이 유지되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 남북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투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정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면 쿼드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나 경제 이슈 등과 더불어서 북한 문제도 논의가 됐는데요. 오늘은 쿼드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죠. 자, 먼저 쿼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겼다고요?
네, 미국과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 정상들이 예. 북한의 도발을 삼가고 실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나덴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워싱턴 백악관에서 첫 대면 쿼드 정상회의를 가졌고요.
예.
이후에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또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 필요성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한 북한의 유엔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면서 또한 북한이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습니다.
자,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은요. 이번에 처음 담긴 거라고요?
네, 쿼드 회원국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예. 올해 3월 화상으로 열린 첫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문구를 넣었지만요.
예.
이번에는 실질적인 대화 요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대북 협상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 가만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일본 측의 요구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서 쿼드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쿼드가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쿼드는 미국, 예. 인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고요. 2007년 이들 국가가 처음 개최한 사자 안보대화의 앞글자를 따서 쿼드라는 명칭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보장을 표면적인 활동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동맹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보협의체로서도 아직 걸음마 단계다 네. 이렇게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예.
지난 2019년 9월에 첫 쿼드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가 됐고 올해 3월에서야 첫 온라인 정상회의 이어서 이번에 첫 대면 정상회의가 열린 겁니다. 특히 이 참가국 중 하나인 인도가 네. 중국과의 경제 관계 등을 고려해서 노골적인 반중 기조를 표하는 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본, 미국, 호주가 수위를 조절해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렇게 배경까지 좀 살펴봤는데 그럼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도 발표가 혹시 됐을까요?
4개국 정상들은 예.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합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는 물론이고요. 5G 통신 기술, 저소득 국가에 대한 백신 및 인프라 지원 등이 모두 중국과 경쟁하거나 충돌해온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의 유력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는 처음으로 가진 대면 정상회의에서 그 어느 정상도 중국이나 베이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중국은 의제의 대부분에 내재돼 있었다면서 중국은 쿼드 정상회의의 백그라운드 뮤직, 그러니까 배경음악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게 됐습니다.
뭐 정확히 중국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았지만 내내 중국을 좀 의도하고 회의가 진행됐다라는 걸 텐데요. 자, 앞으로 쿼드를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중심의 안보 동맹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이번에 이 4개국 정상들은 예. 쿼드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매년 정례적으로 쿼드 외교장관회담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정례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향후 쿼드가 앞으로 어떤 형태의 협의체가 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서 미국이 그런데 영국, 호주와 함께 유사한 성격의 새 안보협의체인 오커스를 결성하기도 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역할이 좀 겹치는 부분이
그러게요.
있다 보니까 어떻게 조정이 될지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이 전통적인 군사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또 영어권 5개국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쿼드, 또 오커스까지 이렇게 다양한 조합으로 중국을 포위 압박할 거란 관측은 뭐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연히 중국에서는 좀 거세게 반발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쿼드 정상회의가 열렸던 24일 정례 네. 브리핑에서 중국은 어떤 지역협력기구든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며 폐쇄적, 배타적으로 타국을 겨냥하는 소그룹을 만드는 것, 쿼드를 겨냥한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시대조류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도 사설을 통해서
네.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오히려 지역을 분열하고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각종 세력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은 특히 쿼드와 파이브 아이즈 등의 한국을 상당히 포함하고 싶어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이 지역 국가들 사이의 동맹전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저희가 유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체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양정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여자 방탄소년단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의 걸그룹이죠. 블랙핑크 멤버 리사 씨가 올해 9월에 솔로로 발표한 노래입니다. 라리사 들어보시죠. 내 뒷모습은 봐도 알잖아 어두워질 때 분홍빛이 나 새하얀 조명이 날게 오면 번쩍번쩍 세상을 흔들어 네,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봅니다. 전격 분석 시간이죠. 자, 오늘도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직후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요. 이틀 연속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담화를 내고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대화 재개 신호를 보낸 거 아니냐 이런 낙관적 관측 그리고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소장님과 함께 북한 당국의 의도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제안이었나요?
네, 그 지난 9월 21일 76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혹은 남북 미중 이게 4자 4개 국가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을 예. 했습니다. 아, 또 그러면서 이제 종전선언이 있어야지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네. 비핵화를 의미하겠죠. 또 완전한 평화가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 따라서 이제 남한 북한 미국 또는 남북한 미국 중국 이렇게 4자가 모여서 한반도의 전쟁이 종료되었다 이것을 선언하자 네. 이런 걸 제안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 화상 연설에서도 종전 선언을 꺼낸 바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종전 선언은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또 연관이 있는 사안이잖아요. 종전 선언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겠다 이런 구상이 실제로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 사실 가장 네. 중요한 어떤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핵화 진전 여부가 이제 종전 선언 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평화 협정을 논의할 수 있느냐 네. 하는 어떤 기본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종전선언 또 비핵화에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북한하고 미국은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 아,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도 비핵화보다는 먼저 하자는 것이 이제 북한의 입장이고요.
예.
반면에 이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돼야 된다. 아, 그래야만이 이제 그와 맞물려서 종전선언 또 우리 평화협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어떤 비핵화 없이 만약에 종전 선언을 북한이 하자라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이제 대북 제재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종전 선언을 계기로 해서 대북 제재를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가 좀 내재되어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만약에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은 대북 제재의 변화와 함께 또 남북한이 그 양 정상 사이에 지금 합의했 어떤
네.
여러 가지 그 남북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실제 실천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죠.
네. 자, 이런 배경을 좀 갖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의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 북한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의에 반응을 이번엔 보였습니다. 지난 24일 리태성 외무성 부상 그리고 김여정 당 부부장이 잇따라 담화를 발표했는데 근데 두 사람의 담화 내용이 좀 차이를 보였어요.
예, 우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예. 리태성 부상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비교적 좀 일찍 반응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했고 그리고 24일 날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또 같은 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도 나왔습니다. 우선 그 리태성 부상의 담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종전선언이 현 시점에서 조선반도 정세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봐야 한다라고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부정적인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네.
이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이다 이런 내용은 거꾸로 지금 북한이 종전선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오히려 미국이 종전선언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
하는 뭐 그런 어떤 해석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있는 한 뭐 아무리 종전을 100번 얘기해도
네.
의미가 없다. 뭐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 또 호주 핵잠 기술 이전 이런 부분도 같이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 또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가지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종전선언에 대해서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네.
약간은 좀 상반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나 일단 김여정 부부장은 다소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반면에 이제 리태성 부장 같은 경우는 좀 더 북한에 갖고 있던 기본
네.
입장 또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를 좀 더 약간 비판적인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은 뭐 충돌되는 것이 아니다.
네.
어찌 보면 좀 보완적인 내용이다. 아, 김여정 부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리태성 부상이 얘기한 것처럼 네.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이 봤을 때 그런 적대시 정책이 철폐되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부분을 이제 또 미국에게 좀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뭐 리태성 부상은 미국이 이용하는 거다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고 김여정 부부장은 흥미로운 제안이다라고 예, 예. 했는데
일종의 좀 약간 예. 뭐 역할 분담인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자, 상호 존중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조금 적극적인 모습을 예. 보인 것 같아요.
앞서는 이제 24일 예. 우리가 나온 반응인데 네. 예, 지금 25일 나온 반응을 보게 되면 이제 예. 25일이면 이제 북한을 보게 되면 한 24일쯤 나왔겠죠, 이거. 근데 이 김여정 부부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종전선언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네.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 또 하나 지금 북한이 지난 그 7월 달인가 재개했다가 또 일방적으로 폐쇄했던 남북 네. 공동 연락 사무소도 다시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아주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경색된 남북 관계를 빨리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이렇게 되는 남한의 분위기가 강렬하다. 아, 북한의 바람도 다르지 네. 않다 해서 우리 남한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응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전제 조건을 달긴 달았습니다.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달았는데 이런 부분은 역시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한 얘기라기보다 네. 미국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앞서 이제 리태성 부상이 구체적으로 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얘기했는데 김여정 부장 부부장은 그걸 좀 완곡하게 표현해가지고 네. 상호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이 북한을 가지고 인정하고 어떤 강압적인 어떤 태도로 나오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25일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북한이 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은 사실 또 김정은 총비서의 어떤 그 부분을 위임해서 하는 부분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다고 보면은 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더구나 이제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또 연락사무소도 재개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봐가지고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네.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북한은 최근 2년간 남한 정부의 대화, 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교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 또 이런 유화적 입장을 밝힌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네. 사실 그 2018년으로 돌아가는데 네. 당시 이제 4.7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6.12 또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 평화 체제 얘기가 나왔고 종전선언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특히 그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또 완전한 한반도의 완전한 예.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에 합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남북의 양 정상이 2018년 안에 종전을 선언하자 네. 그러면서 이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3자, 남북 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어요. 그 이게 이제 벌써 이제 4년이 돼 가고 있는데
그쵸, 벌써 그렇게
뭐 그런 점에서 예. 이제 그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 네. 또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또 김정은 총비서가 또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걸 다시 강조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 2018년도에 당시 형성되었던 남북 간의 어떤 화해 분위기 북미 간의 어떤 대화 분위기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개하자라는 어떤 그런 의도를 일단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예. 자, 이렇게 좀 북한의 속내까지 예측을 해봤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이중 기준 철회, 상호 존중의 자세 이걸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게 기존의 요구와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우선 그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은 공정성, 상호 또 존중의 자세가 네. 유지된다 하면 남북 정상회담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 그런데 이제 이 전제 조건은 사실은 이제 우리 남한에 대해서 요구 조건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죠.
아, 미국.
또 이제 우리가 예. 미국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뭐 한미 연합 훈련이랄까 뭐 이런 부분을 좀 중단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하고 완화될 연결될 수 있는데
예.
우선은 이제 아무래도 제일 북한이 지금 현실에서 좀 급박한 것은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 적어도 이런 그쵸. 부분이 있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국의 어떤 북한에 대한 정책
예.
특히 그 제재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해달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중 기준 철회나 상호 존중의 자세에 좀 구체적인
네.
내용 또 북한이 지금 미국에게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김여정 부부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북 제재 철회가 없으면 또 굳이 협상 테이블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또 한국 상황을 고려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8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지금 설전하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혹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상대적으로 예. 뭐 지난 한 2년보다는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이 아닌가.
네.
이제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결국은 지금 중단되어 있는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그
네.
부분에서 아주 또 우리 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걸 통해서
예.
남북 관계가 정상화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남북 간이 합의한 내용을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임기 동안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이제 우리 남한의 국내 정치 상황이죠.
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각 후보들이 예.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아마 이제 그 여당 측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죠.
네.
2018년도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에 열리던 그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거든요.
그쵸,
뭐 그런 부분 또 우리가 좀 국내 정치적인 부분하고도 맞물려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아마 남북 정상회담이 아마 연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네.
뭐 이제 만나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상으로 한다든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년에 이제 2월 달에 중국에서 북경 동계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아,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이 각 정상들을 초청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는 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되다. 물론 이제 IOC에서 북한이 동계올림픽
그렇죠.
참가하는 걸 이제
예.
금지시켰지만 그건 그거고
예.
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해서 갈 수가 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네.
방한이 계속 늦어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되면은 내년 동계올림픽 때 중국에서 시진핑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총리 세 사람이 만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네.
그렇다면 앞서 얘기한 대로 3자가 종전선언한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또 네. 예상이 가능할 수가 있죠.
네.
또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까지도 동계올림픽에 뭐 개막식에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네.
4자 회담 만남 정상회담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전망할 수가 있는
예.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모르겠어. 이제 평화 협정까지는 뭐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 있고 그 전 단계 비핵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전 선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어떤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그 모멘트죠. 그 과정을 살려 가지고 북미 관계를 정상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네.
다시 본격적으로 재가동한다든가 뭐 이런 분위기를 지금부터 아마
네.
좀 형성할 수는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오늘 오전에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를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도라고
네.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뭐 분위기가 나오고
네.
뭐 김여정 부부장이 상당히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줘가지고
힘듭니다.
또 이제
네.
미사일이 지금 오전에 발사됐는데 그래서 좀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그 좀 그 상황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뭐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는데. 그러나 지금 최근에 북한이 이제 몇 발의 어떤 미사일
네.
발사를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탄도 미사일도 지금 추정된다고 했는데 탄도 미사일인지 아닌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근데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좀 저강도였습니다. 그렇게 뭐 강한 강도의
예.
도발은 아니었고 또 지금 이렇게 뭐 종전선언 여기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이틀 연속 호의적인 어떤 반응을 보인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뭐 북한이 갑자기 입장이 바꿔가지고 이런 그 좀 분위기를 좀 나쁜 방향으로
네.
좀 대립적 갈등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게 되면 아직은 뭐 확실하게 어떤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최근에 연속적으로 있었던 북한의 좀 낮은 저강도의 어떤 도발
네.
또 미국에 대해서도 뭐 이런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앞서 그 요구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종전선언에 있어 가지고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을 또 이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또 미국에게 좀 압박한다 그런 의미가 담긴
네.
미사일 발사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좀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네. 자, 북한이 정말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요. 이런 군사적 도발 행위를 먼저 멈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얽힌 국제 정세 좀 짚어봤습니다. 남광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불독맨션이 2001년에 발표한 노래 춘천 가는 기차는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명곡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하기도 했는데요. 불독맨션도 리메이크를 한 거고요. 원곡은 김현철 씨의 노래입니다. 불독맨션이 부르는 춘천 가는 기차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화요일에는요. 한 주의 주간 검색어 살펴보는 날이죠. 오늘도 김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검색어들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ESG 경영 준비했습니다. 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니트족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자, 먼저 ESG 경영이라는 것부터 좀 살펴보면요. 이 ESG는 영어 단어들의 앞글자를 딴 거죠?
네. 각각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의미하는 단어의 앞글자인데요. 예. 기업을 경영할 때 친환경적이면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하고 네. 또 지배 구조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이 요소들을 함께 고려한다는 겁니다. 네. 기존에는 수익 같은 돈과 관련된 성과만을 봤다면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자,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단어의 뜻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만 들어서는 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업 차원에서 우선 네. 친환경적인 활동은 탄소를 덜 배출을 하고 네. 청정기술이나 환경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이 있고요. 사회 항목에서는 뭐 고용 과정의 평등을 실현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 구조는 투명한 기업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수익 같은 좀 재무적인 요소가 중요했다면 돈 문제가 중요했다면 네. 이제는 돈 말고도 좀 다양한 가치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건데요. 앞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도 나왔거든요. 이게 또 핵심인 것 같은데 이건 또 뭔가요?
네. 요즘 지속 가능성, 네.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말 많이 쓰죠. 예. 미래 세대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금 세대의 필요는 또 충족하는 그런 발전을 말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깨끗한 환경과 사회적인 평화를 유지하면서 발전해야 한다는 건데요. 기업 경영도 이런 식으로 해야 장기적인 수익을 쭉 낼 수 있고 사회에도 이익이 된다는 거죠.
자, 기업과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할 텐데 근데 생각보다 이 ESG 경영 방식이요. 최근에 등장한 개념은 아니라고요?
네. ESG가 주목을 받은 건 최근인데 예. 역사는 생각보다 깁니다. 1953년에 미국의 경제학자 하워드 보엔이라는 사람이 네. 기업은 이윤 추구 외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건데요. 여기서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환경 경영, 윤리 경영 이런 것들이 또 강조되기 시작을 했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특히 유엔이 사회 책임 투자를 장려하게 됩니다. 지금의 ESG 경영이라고 불리는 건 50년대에 등장했던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더 진화하고 제도화된 거란 시각이 있고요.
자, 이렇게 50년 전에 등장한 ESG 경영, 요즘 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미 많은 나라에서 ESG 경영이 이뤄지고 있죠?
맞습니다. 2000년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스웨리에, 도이칠란드, 캐나다, 불란서처럼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기업의 정보를 알리라는 거죠.
한국도 ESG 관련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역시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국도 한국도 네. 그 앞에 나라들 같은 공시 제도를 2025년부터 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의무화된 게 아니군요.
네. 네. 또 많은 은행이나 금융사들이 ESG 경영에 필요한 보상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어서요. 네. 지난 5월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ESG 경영이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냐 하는 질문에 63%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네, 사실 이전에는 ESG 경영이라는 게 하면 좋은, 그러니까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 네. 요즘에는 ESG 경영이 기업 생존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들 합니다. 앞으로 더 넓은 분야에서 이런 경영이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다음 검색어는 니트족인데 이것도 역시 영어의 앞글자를 딴 거죠?
네.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사람의 영어 줄임말인데요. 예. 15세에서 34세 청년들 중에 무직자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프리터족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프리터족은 일할 의지는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라서 이 의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니트족은 의지도 아예 없는 사람, 프리터족은 의지는 있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 이런 차이가 있군요.
네.
사실 근데 이 나이 때는 한창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할 나이인데요. 일할 의지도 없다는 게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 혹시 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니트족이 처음 등장한 시기를 좀 살펴보면요. 1990년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던 때입니다. 네. 영국 같은 유럽에서 처음 등장을 하고 일본으로 빠르게 확산이 됐는데요. 고용 환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아, 노력을 해도 안 되겠구나 하고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일을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은 없고
네.
실제로 좋은 직장 구하기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렸다는 건데요. 니트족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장기 불황을 겪었던 일본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요.
네.
2002년에 일본의 니트족이 약 84만 7천 명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적지가 않아서요. 2004년에 한국의 니트족이 약 18만 7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코로나로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가 확산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니트족이 줄어든 게 아니라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특히 네. 에스파냐 같은 나라는요.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로 늘었다. 뭐 이런 얘기 들리네요.
네. 지난해 에스파냐 네. 15세에서 24세 실업률이 무려 38.3%로 조사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관광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에스파냐는 청년 노동자의 많은 수가 관광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다는 예. 거죠. 같은 유럽인 이탈리아도 상황이 좋지 않고요. 미국과 중국, 뭐 한국도 그렇고 33개국 중에서 네. 24개국이 코로나19 이후로 니트족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참 일하지 않고 의지도 없는 니트족이 늘어나면요. 아무래도 사회경제 전반이 좀 활력을 잃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안 그래도 인구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들이 많죠.
네.
이런 상황에서 니트족이 늘면 청년들의 잠재력이 사라지고 또 부모 세대의 부담이 더 늘어나고요.
네.
젊었을 때 취업 적기를 놓친 청년들은 이 앞으로의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적으로 준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코로나19로 니트족이 더 늘어났지만 동시에 니트족이 늘수록 지금의 경제 상황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지죠. 앞으로 청년들이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화제의 검색어로요. ESG 경영 그리고 니트족 살펴봤습니다. 김정은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전송一封简讯给你 我好想好想你 샹얼리克打通电话给你 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 배워보도록 할게요. 건강이 제일이다. 요즘 같은 때 제일 많이 쓰는 말 아닐까 싶은데요. 굉장히 간단하니까 잘 알아두셨다가 주위에 많이 얘기해보세요. 지엔캉 띠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지엔캉 하면 건강입니다. 건강과 발음이 비슷하죠? 그리고 띠이 하면 제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어붙여서 지엔캉 띠이라고 하시면 건강이 제일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샹야오 전송一封简讯给你 我好想好想你 샹 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每天集中的第一。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9월 29일 수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8도, 해산 11도, 강계청진 15도, 함흥 16도, 원산 17도, 평양 신의주 사리원 18도, 개성 19도, 해주 2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16도, 원산 해산 청진 21도, 함흥 22도, 강계 개성 사리원 해주 24도, 평양 25도, 신의주 26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 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1.99% 상승한 배럴당 75.4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0.02% 상승한 175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 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10월물 가격은 온스당 22.66달러 기록했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6.24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 그리고 생활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갈게요. 자, 오늘의 순위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순위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신규 확진자 숫자가 3천 명을 넘기며 사회적 거리 두기 재연장이 유력한 가운데 9월 소비 심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28일 한국은행의 9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3.8로 전달보다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입니다. 황희진 한국은행 통계조사팀장은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수출과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서 소비 심리 측면에서 낙관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개천절 한글날로 인해 2주 연속 연휴를 맞게 된 것과 관련해 이동과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중이 40%에 육박한 가운데 비수도권의 확산세까지 커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특히 예정된 지역의 축제 행사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는 엄중한 방역 상황을 감안해 불효불급한 축제 행사는 재검토하고 불가피하게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방역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5위 뉴스입니다. 2년 전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기술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전문가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7일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법 위반자에게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그리피스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에 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중국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전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 산업시설 가동이 대거 중단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정용 전기까지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일 중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광둥성과 저장성, 장수성, 랴오닝성을 비롯한 10여 개 성에서 산업용 전기 제한 공급이 이뤄지면서 많은 공장의 가동이 전면 중단되거나 조업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력 부족 사태는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지난해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대 수명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영국 옥스퍼드대 레버홀미 인구과학센터 연구팀은 국제역학저널에서 기대수명 감소와 관련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대수명 감소폭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었으며 지난해 태어난 미국 남성의 경우 기대수명이 74.5세로 전년도 76.7세보다 2.2년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유럽의 경우 지난해 기대수명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중부와 동부 유럽의 감소폭도 동구권 해체 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과 관련해 남북 간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현지 시간 27일 전화 유학 보고에서 북한이 최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등 한국을 향해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질문에 미국은 분명 남북 간 대화는 물론 관여와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해선 즉답을 피한 채 북한이 선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8일 밝혔습니다. 발사 시각 및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한미 군당국은 집중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 시위는 이번이 여섯 번째로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입니다. 특히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간 상호 존중이 유지되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 남북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이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핵 문제를 다루는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27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한국이 만장일치로 차기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자, 그동안 극동아시아권에서는 일본만 줄곧 의장국을 했었는데 달라진 세계 정세와 국가들의 위상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같은 걸요. 이제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더 주도적으로 해결해 가게 됩니다. 북핵 문제나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 모두 중요하고 또 한국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들이죠. 의장국이 된 만큼 앞으로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 그리고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해나가 주길 바라고 또 응원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보내드려야죠. 악동 뮤지션, 줄여서 악뮤라고들 부르는데요. 자, 악뮤가 올해 7월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한국 최고의 중견 가수 중 한 분이죠. 이선희 씨와 함께 불렀습니다. 전쟁터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칠게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